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지난주에 협동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이남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창세기 12장 이렇게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여러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 이제 여러 이야기가 교차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창세기가 그저 무질서한 내용들이 아무 목적 없이 이리저리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은 초기 인류의 전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이렇게 한 장면씩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창세기 앞부분은 오히려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치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이제 인류를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는 장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갑자기 시작하는 역사처럼 보입니다. 11장 앞장을 보시면 이제 인류가 바벨탑을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결고리도 없는 것처럼 갑자기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바뀐 이름 아브라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1장 바벨탑을 만든 내용과 또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장면은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지만 창세기 12장은 이 11장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앞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아주 촘촘히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결코 낱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타락 후 인류는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타락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네, 그 형제가 죽이는,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이죠. 라멕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살인을 찬송하는 그런 일이 있죠. 죄가 세상에 관영합니다. 노아도 과음하고 실수하고 그 자식은 그것을 보고 웃음거리로 삼습니다. 인류는 바벨탑을 만듭니다. 이러한 비참한 모습들인데 정말 마치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창세기 12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장면이 총 3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무슨 일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 인류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세 번째 여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때 우리가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1장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서 우리가 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본래 이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피조물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통치하게 하십니다. 인류는 복을 받고 온 땅에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피조물을 다스릴지라도 너희는 너희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선과 악을 너희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이 피조물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닮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둘째가 너무나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가 만약 여기 나타난다 그러면 누구에게 묻지 않고 아 쟤는 누구 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만 지나가면 아 쟤는 이난기 목사님 아들이다.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것일까?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타락 전 인류를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고 부패가 없고 어떤 오류도 없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인간. 인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없이. 그런 인류가 번성한다. 그런 인류가 이 땅에 퍼져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겁니다. 미움도 없고요. 질투도 없고요. 우리 안에 무슨 어떤 꼬임도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그 세계가 좋겠습니까? 온 세상의 인류가 번성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를 통하여 풍성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 주신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이제 이 그림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타락 전 인류에게 주셨던 내용과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같습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타락 후입니다. 타락 후. 그럼 어떻게 타락 후에도 이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별로 안 이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창세기 6장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왜 그게 이게 놀라운 말씀인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자, 여러분 6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타락한 다음에 인류가 번성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쓸어버리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계획하는 것마다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세상에 가득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류가 번성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한다는 거고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하시고 홍수 심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싹 쓸어버신 후에 노아만이 남았습니다. 8장 21절이죠. 8장 21절.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던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인간의 상태는 홍수에 좀 나아졌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불린 노아와 그 가문이 남았으니까 인간은 좀 나아졌나요? 아니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악한 인간이 지금 노아로부터 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겠지만 이 인간은 악하고 또 이 악한 인간이 세상에 퍼지면 죄악이 관영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또 쓸어버리셔야 되죠. 또 쓸어버리십니다. 이 악한 인간이 또 세상에 가득 차면 죄악이 또 가득 찰 텐데 나는 그때 또 쓸어버릴까? 그러나 아니다. 나는 쓸어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놀라운 말씀 우리가 듣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한 인류가 번성하면 틀림없이 죄악이 세상에 관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인류를 향하여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십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절망스러운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퍼뜨린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인류가 될 것임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번성하라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죄악된 인류에게 이렇게 번성하라고 하십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어떻게 참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온갖 폭력과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떻게 참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악된 본성들, 부패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우리를 참으실 수 없으실 그런 상태인데 그런 인류가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참으시려고 인류에게 이렇게 번성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채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인류를 남겨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복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만나는 내용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인류의 비참함은 바로 노아 때에 나타납니다. 노아의 취중 실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취중 실수는 인류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과음을 하고 옷을 벗고 누웠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리는 노아도 노아였는데 참 이상한 모습이죠. 노아는 홍수에 구원받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하고 아들 함은 이것을 비웃고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샘과 야벳은 아비의 수치를 보지 않고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게 이제 창세기 9장이죠. 이것도 우리가 볼 때 참 이상하다 하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노아는 손자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노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아는 왜 이런 축복과 저주를 했을까요? 노아는 본 것이죠. 아, 홍수가 이렇게 다 되고 다 쓸어버리셨는데도 인류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 땅에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비참한 부패한 인류가 또 번성하겠구나. 자신의 취중 실수에서 그 실수에 대한 자기 아들의 그 조롱에서 노아는 인류의 부패를 확인한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번성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인간이 번성하면 결국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하셨을까? 노아는 인류의 죄악이 계속될 것을 보면서 그 죄악을 보면서 저주를 하고 이런 죄악된 인류가 계속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번성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번성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을 노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샘의 하나님, 이게 언약적 표현 아닙니까? 누구누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는 인류의 비참함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왜 이 악한 인류를 인류에게 번성하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인류는 반역의 역사를 이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인간은 반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반역을 하고 살인을 하고 4장에서 라멕 이르는 자가 자신의 포악한 살인을 스스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나 이 인류도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임을 드러냅니다. 도대체가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류가 퍼져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인류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것이라는 큰 슬픔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가 12장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12장이 이렇게 세 번째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흔히 이제 아브라함 개인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한 개인에게 한 개인을 택하여 부르시고 높이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기도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1장 보고 9장 보고 이제 12장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12장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개인을 높이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개인을 높여서 내가 어떻게 한 개인, 인간에게, 개인에게 복을 주는지 보여주겠다. 이게 결코 아닌 것이죠. 한 인간, 한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한 개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이 단순히 한 개인을 부르시는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부름을 받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끌어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1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1장과 12장은 두 나라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은 악한 인류가 번성하면 어디까지 악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1장이고 12장은 이제 그런 악한 인류에 반대되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12장입니다. 11장에서 세워지는 나라를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죄짓는데 빠른데 말이 하나니까 정말 온 인류가 단합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온 인류가 한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합니까?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녹이라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 성, 자기 도시를 만드는 가인처럼 지금 인류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만들자.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우리를 위해 만들자. 우리를 위해 만들자.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냅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이르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은 정말 높은 곳이죠. 그 큰 탑이 하늘에 닿는다. 이름을 내는 방식이 뭡니까? 하늘에 닿는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거기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려는 인간의 그런 못된 죄악된 마음이죠. 도성을 건설하는 그 목적과 자세가 하나님의 영역과 지위까지 높아지려는 그리하여 자기 이름을 내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인간은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무엇이냐?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이 유명해진다. 인간이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하는지 보여줄게. 이게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는 방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도전했는가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 그 자기 살인을 찬송했던 나멕도 똑같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이다. 이 단순한 시가 아니죠. 그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77배다. 하나님은 7배야? 나는 77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하나님께 반역하는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찬송하는 거죠. 바벨탑도 똑같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 반역의 그 거기 반역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반역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반역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에서 큰 민족을 내가 너로 일하여 이르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역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 그 지역을 자기들이 발견하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역자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설계자고 하나님이 건축가인 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입니다. 바벨탑은요, 인간이 설계자요, 인간이 건축가인 그런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성은 하나님이 설계자이고 하나님이 건축가인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반대 현장이죠. 이 비참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이 이제 등장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결국에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뭐길래?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함이 이 12장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에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다윗의 자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푹 뛰어서 앞으로 쭉 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왜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인류에게 번성하라고 하셨는지 틀림없이 죄악을 드러낼 인류인데도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우리는 알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 교회를 위하여 인류의 그 죄악을 참으시는 것이고 인류의 이런 부패를 참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퍼져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는데 참지 못할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 복을 받는 나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복에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사는 우리는 이제 계시의 풍성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세워짐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떠나야 가능한 나라입니다. 반역자들이 세우는 그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전의 그런 가치와 삶을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런 가치관,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런 세계관, 그런 곳에 우리가 다 머물렀는데 거기서 떠나라. 바벨탑을 떠나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치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당시 사회로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조상과 유대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떠나야 돼요.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데 어디에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그럼 좀 선한 곳에 세우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악한 땅에 이 나라가 서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에 세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가서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면 이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곳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12장에서 나이가 75인데 그 길을 갔어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가 얼마인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650km였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단 한 문장으로 성경을 건너뛰죠. 성경을 건너뛰어서 도착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딱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 도달했습니다. 마므리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런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곳은 지금 우상 숭배가 되는 곳이요. 여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온 인류가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고 부패한 상태에 있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서 사시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에 살고 계시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딪히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산 속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딱 세워지고 아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 무인도에다가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출범시킨다. 깨끗한 공동체를 출범시킨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하고 출범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인류가 있는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이 나라에서 할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래 그 우상 숭배하던 그것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7절에서도 제단을 쌓고 8절에서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니면서 계속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착하는 모든 땅에다가 믿음의 향기를 뿌렸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향기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할 일이 무엇?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 참 비참하고 참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참 가득한 우리도 그 부패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이런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곳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인간은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패를 확인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만 보신다면 우리를 진멸하셔야 마땅한데 주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출발시키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그 모든 은택들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비참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날마다 드러내나이다. 주여, 주께서 그런 곳에서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주의 복된 나라에 속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반역을 버리며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